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9일 중국의 기업과 기관 등 37곳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미중 간의 첨예한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던 정찰 풍선의 제작과 개발에 관여한 11곳이 포함됐습니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군사현대화가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고 있는 결단적인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중국의 무인풍선이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 상공에 출연해 정찰활동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미군 전투기가 출격해 격추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당시 이 풍선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대기 연구용이었다고 해명하면서 강풍 탓에 계획된 비행 궤도를 이탈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무역 제한 목록에는 중국의 양자기술 개발의 노력에 관여된 22곳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산 제품과 기술을 획득해서 중국의 양자 관련 기술 확대를 모색한 사유입니다. 이에 관해 베이징 양자정보과학원, 중국과학기술대학교,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는 인민해방군의 주요 조달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중국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거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출 통제 품목을 러시아로 운송하는 일에 관여한 곳들이라고 미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에스페데즈 차관은 이런 기관들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미국의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에 방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미국은 오랫동안 소위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중국 기업들을 압박해왔지만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전면화하는 것을 중단하고 경제와 무역, 과학, 기술을 정치화하고 도구화하고 무기화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 그리고 공무선 등을 포함한 선박 11척이 9일 진먼다오 주변의 제한수역과 금지수역에 진입했습니다. 타이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해순선은 이날 오후 3시께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순시선 6척을 파견해 대응했습니다. 중국 선박들은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90분 동안 해당 해역에 머물렀다고 타이완 측은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중국 해경이 공무선까지 동반해서 진먼다오 인근 해역을 항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먼다오는 중국 본토에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타이완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입니다. 타이완 본섬과 210km 넘게 떨어진 반면에 중국 푸젠성의 샤먼과는 최단 구간 2k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양안 관계에서 지리적으로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섬을 놓고 중국과 타이완은 지난 1958년 포격전까지 벌인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9일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이집트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하마스,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카타르 대표단이 지난 7일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한 휴전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음에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했던 하마스 측의 대표단은 카이로를 떠나기 앞서 중재국들이 마련한 휴전안에 찬성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9일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헝가리를 방문한 시 주석은 이날 오르반 총리와 회담 직후 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번 조치는 양국 관계와 실용주의적 협력을 황금빛 단계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함지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해당 계좌 270여 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탈북민 6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가 중국과 한국, 일본 북핵 대표들과 잇따라 만나 북핵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4도에서 14도, 최고는 13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1에서 3미터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해커의 범죄 수익금이 예치된 가상화폐 계좌 270여 개가 미국 정부에 최종 몰수됐습니다. 북한 해커가 탈취한 자금이 약 4년 만에 미국 국고로 귀속된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8일 해당 계좌 279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티모시 켈리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의견문을 통해 미국 연방검찰의 궐석 판결 요청을 승인하고 피고의 자산에 대한 몰수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서 켈리 판사는 지난 3월 146개의 계좌에 대한 몰수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 두 달이 지난 이날 남아있던 280개 계좌 소송권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만 이날 몰수 판결이 내려진 계좌는 당초 280개에서 1개가 줄어든 279개입니다. 문제의 계좌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가상화폐가 직접 예치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데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80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앞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새로운 계좌가 드러나 몰수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를 기준으로 미화 약 4,850만 달러에 달하는 이더리움의 가상화폐 34만 2천 이더가 도난 피해를 입었고 이후 미 수사당국은 미국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상의 인물이 이를 세탁하려는 시도를 적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몰수된 279개 계좌도 이들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켈리 판사는 의견문에서 유엔 안보리가 설립한 전문가 패널은 2019년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일련의 해킹 사건이 북한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번 사건과 북한과의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요원들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그 외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계정에 정기적으로 침투한다며 이후 정교한 일련의 거래를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를 세탁한 후 법정화폐로 전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관련 자금이 불법으로 이체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인터넷 주소 상당수는 과거 북한 행위자들이 다른 거래소 두 곳을 해킹할 때 이용한 것과 일치했다는 검찰의 의견도 의견문에 인용했습니다. 켈리 판사는 검찰이 공고문과 해당 가상화폐와 연관된 이메일을 통해 문제의 계좌의 주인을 찾는 과정을 거쳤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궐석 판결의 요건이 충족됐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검찰의 소장이 자금 세탁과 자금 세탁 공모 등의 혐의를 밝혀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북한 해커들의 수익금 등이 담긴 가상화폐 계좌 279개가 미국 정부의 국고로 최종 귀속됐습니다. 다만 이들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이 얼마인지는 이번 의견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이후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해 이를 국고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미 연방검찰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 59만 9,930달러와 중국 기업 위안이 우드의 위반 자금 172만 2,723달러를 몰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이 2017년 5월 조선무역은행의 위장회사에 총 60만 달러를 송금했고 위안이 우드는 적도기니 소재 북한 임업회사 칠보우드의 위장회사에 최소 80만 달러를 보내거나 2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2년 1월에는 4개의 익명기업이 소유한 계좌 3개에 예치된 237만 달러가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 국고로 귀속됐으며 2021년 11월에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가 드러난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의 자금 42만 달러와 이 업체의 대표 탕신 등의 개인 자산 약 52만 달러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싱가포르 소재 기업 벨머 매니지먼트와 트랜스 애틀랜틱 파트너스, 중국의 단둥 청타이 무역과 이 업체 대표 치유펑 등도 같은 혐의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미국 정부의 자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 정부는 2019년과 2021년 각각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와 싱가포르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몰수해 매각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이 최근 탈북민 6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의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9일 우리는 중국이 추가로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했다는 소식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Yes,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reports that the PRC has forcibly returned more North Koreans. We continue to call on the PRC to abide by their commitments under international
터너 특사는 이날 BOA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중국 정부가 탈북민 60여 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의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고문방지협력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이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수많은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는 소식들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 망명 신청자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의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과 기타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공조를 포함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8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중국 정부가 4월 26일 탈북민 약 60명을 강제 북송해 그들을 강제 실종과 고문, 성폭력, 강제 노동, 처형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강제 송환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13일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즈를 만나 양국 관계 강화를 모색한 직후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아울러 중국 정부가 2020년 초 북한이 북중 국경을 폐쇄한 이후 북한 주민 670여 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사실도 별도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2023년 10월 9일에 북한에 돌려보낸 500여 명, 2023년 9월 18일에 40여 명, 2023년 8월 29일에 80여 명, 2021년 7월에 북한 주민 50여 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 박해나 고문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강제로 추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탈북민들을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열린 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고문방지협약 이행 의무와 관련해서도 현재 북한에서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침해가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은 최근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당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다음 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물망초, NK 감금 피해자 가족회 등 한국 내 10개 시민단체와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피해자 가족들은 9일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김서구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먹고 살기 위해 북한을 빠져나온 사람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체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공동서한을 통해 다음 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중국의 재중 탈북민 북송 중단과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민의 안전보장 그리고 한국행 보장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형환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추진되고 있고 이에 앞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는데 한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놓고 중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물론 북핵 대표인 정박 대북 고위 관리도 류 사오밍 중국 측 북핵 대표에게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의무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자극할까라는 그런 노파심에 안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오히려 중국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한국 정부는 이 얘기를 꺼내면 상당히 위축되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상황입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26일 전후로 툼원과 훈춘, 단둥 등지에서 50명에서 60명의 재중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6일엔 중국 난닝과 네이멍구 등에서 탈북민 60여 명이 중국 당국에 체포돼 북한으로의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이튿날인 지난해 10월 9일에도 탈북민 600여 명을 한꺼번에 북송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북중 간 탈북민 강제 송환 협조 체계가 강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부 정보와 사상 유입을 막기 위해 탈북민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커진 북한 당국의 입장과 맞물린 조치라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중국 내 AI 안면인식 기술이나 또 여러 가지 이송 체계나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게 더 체계화되고 이송하는 지점이나 어떤 이송 체계가 코로나 끝나가면서 북한과의 그 협조 체제 아래서 잘 이거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영환 대표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강제 북송이 이루어졌다는 건 신종 코로나 이전의 탈북민 송환 시스템이 다시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이한별 위원은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감시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돼 부쩍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위원은 중국 당국은 탈북민들의 위챗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모바일 결제 서비스 등 사용 현황들을 감시하면서 중국을 이탈할 조짐을 보이면 당사자는 물론 탈북을 돕는 활동가 등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색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챗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중국 내에 있을 때는 가만히 두다가 중국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이제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활동가들도 잡으려고 또 중국 내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색출하려고 딱 움직일 때 잡아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 당국이 반간첩법 등을 통해서 사회 전반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내 이른바 탈북 생태계도 악화하고 있다며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 탈북 브로커들에게 지급되는 비용도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한중 두 나라가 강제 북송 문제를 공식 회담에서 의제로 다루긴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또 북한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식 의제로 양측이 협의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슈화되지 않는 게 오히려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부담이 덜하고 조용한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사실 현실적인 해법이거든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과 고문, 학대, 성폭력, 강제 낙태, 처형, 노예화 등의 인권 유린에 노출돼 있고 관련 피해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관련 피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인도 범죄의 하나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한국 정부 자산인 소방서를 지난달 말 완전히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철거한 시설은 금강산 지구의 이산가족 면회소에 접한 소방서로 4,900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890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된 지하 1층과 지상 2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당시 건축과 장비 구입에 정부 예산 총 22억 원, 미화로 약 16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 중단으로 임기를 조기에 마치게 된 일본의 수에 슈지 전 위원은 앞으로 북한 등의 제재 위반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에 전 위원은 9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지적한 전문가 패널의 마지막 보고서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이 패널 종료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 조직이 창설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더 자세히 담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자위대에서 20여 년간 대량 살상무기 문제를 다룬 뒤 2021년부터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수에 전 위원을 한국어로 인터뷰했습니다.
임기를 약 2년 앞두고 활동을 중단하셨는데요. 이 조직이 해산되고 따라서 이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그 안보리 위반 그 사례가 그 많은 가운데 그 이들을 그 조사하고 그 보고할 수 없다는 것은 좀 매우 그 유감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그 언급하기 전에는 제가 약간 패널 역할에 대해서는 그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패널은 그 지난 15년 동안 그 보고서를 통해 그 북한 제재 그 위반 방법을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패널의 안보리 결의 그 위반 그 조사 중 관련 국감이 단체에 그 레타 소환을 보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요. 그 레타에서는 그 위반에 대한 일정한 그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 소환을 보내는 것 자체가 관련 국감이 단체에 대해 그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음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최근 러시아와 그 북한의 명백한 그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가 그 세례를 보면서 그 일부 국가가 위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그 무기 그 이전과 그 위반 북한의 외화벌이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 그 예상됩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체 지금 대북 제재 위반 그 사례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매우 큽니다. 또 게다가 러시아는 지금 북한에서 무기를 공급받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러시아는 일종의 좀 북한에 좀 선물을 줘야 했고 좀 그래서 좀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좀 중단시켰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 아시다시피 그 지금까지 그 러시아에서 발생한 제재 위반 그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북한 노동자들의 그 외화벌이 그리고 북한 그 외교관들의 그 탄도미사일 그리고 순항미사일 관련 그 컴포넌트 그리고 그 기술 그 전달하는 활동 등을 그 보고했습니다만 2024년 4월에 우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북한강 그 철도로 이용한 무기 거래 촌벌을 기록하면서 러시아의 강한 반대를 사실 느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마지막에 우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선박으로 이용한 더 큰 규모의 무기 수출 사례에 대한 자세한 기술과 그 우크라이나 그 전선에서 북한 미사일 부분이 그 발견된 사실을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아마 그 제 생각은 이런 사실이 아마 러시아가 불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국 러시아 그 전문가들 패널과 함께 일하시는데 좀 뭐 그런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 러시아에서도 그 중국에서도 그 오신 그 패널 전문가들이 같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달성하는 것 그 매우 크죠. 그거가 바로 우리가 필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패널에서 주로 이 해외 노동자 문제와 그 재래식 무기를 좀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면서 전체적으로 좀 위반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우리 BOA는 최근 그 성업 중인 라오스의 북한 식당을 취재하기도 했는데요. 그 또 중국의 북한 식당 또 70개가 넘는다. 뭐 이런 내용도 보고서를 통해 지적하셨죠?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파이널 보고서에서는 그 산란스의 레스토랑 사례를 소개했지만 그 여전히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IT 기술자의 활동이나 신분증 위조 문제 그리고 많은 그 사건이 있는 것이 예,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 수출에 그 대해서도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된 북한산 미사일은 한두 발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할 사건이 많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미사일은 한 대략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그러면
그 한 28 그 미사일 발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사가 그 필요하겠죠.
또 지금 해외 노동자 규정 위반은 그 북한 해외 식당이나 뭐 건설 현장에서 주로 포착되는데요. 사실은 학교나 연구소에 있어서도 뭐 그것도 노동자 규정 위반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한 대학교는 북한과 이 추가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겠다. 오늘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 보고서에서 유럽의 사례를 그 지적했는데요. 우리가 그 연구소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그 신속하게 대응하며 북한 연구원을 그 추방했습니다. 리파트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그 박사학위 그 취득한 후 그 그대로 그 연구소에 남아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다른 나라도 제재 위반, 제재 그 이행을 할 때는 참고할 그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뭐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의지 이런 걸 좀 보였나요?
그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우리도 대답을 받았는데 더욱 자세하게 그 대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해결은 안 된 상태네요.
더 판례가 있으면 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재래식 무기 부분도 자세하게 들여다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BOA는 이스라엘에서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제 무기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중동 지역에 이 북한 무기가 유통되고 있습니까?
제 생각은 그 현장에서 가서 Voice of America 기자가 현장에 가서 그 매우 중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런 사례는 그 빈사의 일각에 불과하여 그 앞으로 그 패널로서도 수상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엔 그 러시아 제재 위반 사례에 좀 많이 가려지긴 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제재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 베냉에선 북한이 만든 동상이 제막하고 또 세네갈에선 이 만수대 창작자 소속 그 건설 노동자들이 활동한 사실이 이 BOA 취재를 통해서도 드러났었는데요. 아프리카 나라들의 이 제재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 또 이런 부분은 왜 그렇다고 좀 생각하세요?
예, 물론 아프리카에도 그 패널의 조사에 협력하는 국가들이 그 있지만 북한과 그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거에 그 많은 국가들이 급급간의 도움으로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를 구축했죠. 또한 가까이 구체적인 사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국가에서도 위로 관계자가 일하고 있는데 북한의 위로 관계자를 고용하는 것은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위로 관계자가 부족하니까 그냥 주방하기가 어렵겠죠.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열악한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서 좀그 나라들이 북한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조금 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해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막상 그 전문가 패널이 이미 활동을 하던 시기에도 이 대북 제재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전문가 패널이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냈는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뭐 이행이나 조치가 없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안보리 기능에 대한 문제이죠. 하나 나라가 반대하면 디지그네이션 안 된다. 그런 약간 콘센서스 베이스 믿었으면 안 된다. 그게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라도 이제 대한 조직 뭐 이제 다른 이제 특별한 새로운 조직을 창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큰뭐 해법이 있는 건 아닐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안보리 기능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패널 리코메네이션 있어도, 아무리 한 나라가 리코메네이션 해도, 한 나라가 반대하면 다안 된다. 그런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 지금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점을 철저히 체크하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애외 옵션도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배제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유엔 밖에서의 조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유엔 안보리의 그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조금은 있잖아요. 그런 우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국가들이 공론으로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하고 다른 국가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만든 보고서는 문제점을 더 자세하게 지적할 수 있으면 관련 국가에 더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실리지 못했던, 그러니까 빼야 했던 내용도 그런 조직이 창설이 되면 다 포함시켜 좀더 구체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새로운 조직이 만든 패널 보고서가 어떤 내용 되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미국 등 일부 나라는 지금 독자 제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한국, 일본은 물론 호주, 뭐 뉴질랜드, 유럽연합 이런 나라들이 공동으로 제재를 발표하는 경우도 볼수 있는데요. 안보리의 제재만큼 효력이 있을까요?
제 생각은 아무리 안보리 없어도 그 나라들이 같이 협력하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면 효과가 크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나라들이 사실 모여야 되는 것도 사실이네요. 이런 나라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라들이 같이 포함시킬 수 있냐, 그거 아마 문제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좀 대북 제재의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산 탄도미사일 사용되어 희생자가 발생했잖아요. 이런 사태가 바로 반드시 반지해야 할 사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제를 검토하게 될 경우 어떤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 만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혜 슈지 전 전문가 패널 위원으로부터 각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와 전문가 패널의 활동, 추후 창설 가능성 있는 새로운 조직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가 중국과 한국, 일본 북핵 대표들과 잇따라 만나 북핵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측에는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한일 대표들과는 공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가 9일 일본 도쿄에서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고위관리가 이날 회동에서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이웃국가들에 대한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수사가 영내와 세계 안보에 가하는 지속적인 위협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 무기 이전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박 고위관리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에 대한 미국의 의지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강제 북송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이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지난달 중국 방문에 이어 이뤄진 것으로 블링컨 장관은 당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중국과의 열린 소통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 고위관리는 이날 도쿄에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이준일 한국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도 만나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들이 북한의 도발,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로 인한 심각한 안보 위협에 맞선 3국의 지속적인 결의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대표들은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재개하기 위해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만든 다수의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망명을 신청한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한일 북핵대표협의는 지난달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을 위한 3자 전화협의 이후 약 한 달여 만이며 대면 회의를 한 것은 지난 1월 서울 3자 회동 이후 4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13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13일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한중 관계와 한반도, 지역, 영내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달 말 서울 개최로 최종 조율되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한 협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 외교수장의 대면은 작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비축량이 미국의 방어 역량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미 북부 사령관이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우주 기술이 러시아 지원을 받으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고리 기요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8일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 예산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김정은이 늘리고 있는 ICBM 비축량이 미국의 방어 역량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요 사령관은 그러면서 김정은이 기존의 미사일 재고에 다탄두 재진입체를 추가하고 ICBM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 단계에서 연속 생산 및 배치 단계로 전환할 경우 이는 향후 수년간 확대 일로의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요 사령관은 또 북한이 지난해 11월 진행한 우주 발사로 초보적인 정보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려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무기를 제공받은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우주 기술을 제공한다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호 사령관은 또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령인 괌이 북한 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도전에 늘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 threat and th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s probably the
기호 사령관은 이같이 말하면서 현재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괌에 배치돼 있는 건 바로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간 군사협력 확대와 기술 이전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방부사나 미사일 방어청의 히스 콜린스 청장은 청문회에서 지상 기반 외기권 미사일 방어 체계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중점을 둔 가운데 제한된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Or GMD remains our nation's sole protection from limited attacks. With the primary focus being the advancing...
콜린스 청장은 지난해 12월 성공적으로 치러진 요격 비행 테스트가 보여줬듯이 GMD의 준비 태세가 건재하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청장은 이 테스트를 통해 2단, 3단 선택 가능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을 두 단계 모드에서 시험했으며 전투 공간 관여도가 강화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역량을 올해 말까지 전체 함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Flight test. Using the 2-3 stage selectable ground-based interceptor in 2-stage mode.
지난해 12월 미사일 방어청은 개량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밝히고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은 당시 이번 시험은 GMD 역량이 위협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존 힐 미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 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서면 보고에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 현대화 목표에 따라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계속 다양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체 추진형 ICBM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 다각화를 거론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공개하고 핵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수중 드론을 시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 우주군 참모총장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미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래들리 첸스 솔츠먼 미국 우주군 참모총장이 지난 5일 사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정부와 국방 당국자들을 만나 우주 영역에서의 우위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미 70군이 밝혔습니다. 미 70군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미한 우주군 인력 작전 간 통합을 강화하고 광범위한 한반도 방위체계 속에서 우주 및 미사일 방어 역량에 관한 대화를 지속하는 방안에 논의가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의 통합이 우주군의 세 가지 주요 노력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위한 협력은 우주군이 성공하기 위한 능력의 필수 요소로 남아있으며 주한미군 우주군의 임무는 우주군의 이 같은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솔츠먼 참모총장은 우주에 대한 우리 두 나라의 공동의 관심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우리의 공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처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도움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솔츠먼 참모총장은 또한 지난 6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내 주한미군 우주군 본부를 방문해 역내 우주군 임무의 규모와 부대의 최근 발전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솔츠먼 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우리 가디언즈들은 침략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우주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우리가 직면한 역동적 안보 환경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동군의 일부로서 이들이 수행하는 이 핵심적 임무들은 우리가 경쟁하고 적을 능가하며 직면한 어떠한 위협이라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이점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솔츠먼 참모총장은 우주 영역에서의 진화하는 위협이 날마다 새로운 도전들을 제기한다면서 그래서 미 우주군 병력들은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 예하부대인 주한미군 우주군은 북한 미사일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 2022년 12월 오산 공군기지에 창설됐습니다. 주한미군 우주군은 우주기획과 우주전문역량, 우주지휘통제기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영내 미사일 경보와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 위성통신 임무 등을 수행하는 야전군 사령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솔츠먼 참모총장이 7일 합참본부에서 김명수 합참의장과 만나 북한의 추가 정찰위성 발사,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 등 북한의 우주 역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한동맹의 우주정책 및 작전 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력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한 간 연합우주작전 수행 체계 발전, 우주전문인력 양성 협력 확대, 연합연습 확대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4도에서 14도, 최고 13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1에서 3m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그리고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과 안주, 남포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양 최저 13도, 최고 17도, 안주 12에서 16도, 남포는 최저 13도, 최고 17도입니다. 신의주, 오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지만 오후엔 맑겠습니다. 기온은 12에서 20도입니다. 중강, 흐리고 가끔 비가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10도에서 최고 19도입니다. 강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최저 11도, 최고 18도. 평해남북도와 경기도 지역 모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해주 최저 13도, 최고 16도, 개성은 최저 12도, 최고 20도입니다. 사리원은 최저 13도, 최고 18도 기온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날씨입니다. 함흥, 오전 구름 많고 오후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 최고 21도, 장지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 최고는 14도입니다. 해산은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최저기온 6도, 최고는 19도. 원산은 오전 구름 많고 오후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4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평강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9도, 최고는 18도. 청진은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9도, 최고 18도. 선봉, 오전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엔 흐리고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최저기온 8도, 최고기온은 15도입니다. 삼지연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기온은 6도, 최고는 1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오전 구름 많고 오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예상됩니다. 먼 바다는 오전엔 맑고 오후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4m로 예상됩니다. 서해는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3m, 오후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5월 11일 토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함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해 여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자주의의 미래에 대한 그의 비전과 변화하는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유엔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그 정책은 여성의 참여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로즈마리 디카를로 유엔 정치 및 평화 담당 사무차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인구의 절반이 참여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월 중순에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유엔의 제68차 여성지휘위원회 회의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평등을 증진하고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증진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 모든 중요한 일은 평화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Everything we do to empower women, everything women do to empower themselves is eroded.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또 여성이 스스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은 갈등과 분쟁으로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여성과 소녀들이 갈등과 피난, 식량난과 성폭력, 전쟁의 모든 공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 표면에 균열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of underreporting, because of stigma, because of legitimate privacy and safety concern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낙인이 찍힐까 신고를 안 하고 또 개인사 또는 안전을 이유로 여성과 소녀들이 폭력적인 상황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예방하고 모니터링하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트라우마에 민감하게 접근해 생존자들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분쟁 이후 평화 구축과 정의를 효과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위원회에서 성별 문제를 우선시해야 하며 여성과 평화 그리고 안보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know that when women are at the table and able to participate fully, equally, and meaningfully, peace building effort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여성이 식탁에 있으며 완전하고 평등하며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을 때 평화 구축 노력이 더 성공적이고 평화가 더 지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젊은 지도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오늘날 청소년 인구는 기록적으로 많지만 그들을 평화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국가가 갈등으로 빠져들 위험을 완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업은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한다며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략과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에 관한 미국의 전략, 국가 행동 계획의 이행을 포함해 유엔의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9일 중국의 기업과 기관 등 37곳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미중 간의 첨예한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던 정찰 풍선의 제작과 개발에 관여한 11곳이 포함됐습니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그의 군사현대화가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고 있는 결단적인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중국의 무인 풍선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상공에 출연해 정찰 활동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미군 전투기가 출격해 격추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풍선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대기 연구용이었다고 해명하면서 강풍 때문에 계획된 비행 궤도를 이탈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무역 제한 목록에는 중국의 양자기술 개발 노력에 관여한 22곳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산 제품과 기술들을 획득해서 중국의 양자 관련 기술 확대를 모색한 사유입니다. 이에 관해 베이징 양자정보과학원, 중국과학기술대,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는 인민해방군의 주요 조달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중국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 있거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출 통제 품목을 러시아로 운송하는 일에 관여한 곳들이라고 미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에스테베즈 차관은 이런 기관들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미국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일에 방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미국은 오랫동안 소위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중국 기업들을 압박해왔지만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전면화하는 것을 중단하고 경제와 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해경 함정과 어업 지도선, 공무선 등을 포함한 선박 11척이 9일 진먼다오 주변의 제한 수역과 금지 수역에 진입했습니다. 타이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해순선은 이날 오후 3시께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순시선 6척을 파견해 대응했습니다. 중국 선박들은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90분 동안 해당 수역에 머물렀다고 타이완 측은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측은 특히 중국 해경이 공무선을 동반해 진먼다오 인근을 항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먼다오는 중국 본토에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타이완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입니다. 타이완 본섬과 210km 넘게 떨어진 반면에 중국 푸젠성의 샤먼과는 최단 구간 2k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양안 관계에서 지리적으로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섬을 놓고 중국과 타이완은 지난 1958년 포격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9일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이집트 측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하마스와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카타르 대표단이 지난 7일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한 휴전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음에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 참여했던 하마스 측의 대표단은 카이로를 떠나기 앞서 중재국들이 마련한 휴전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해당 휴전안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인 인질들과 이스라엘에 수감돼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맞교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해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휴전안을 수정하는 방안에 관해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9일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헝가리를 방문한 시 주석은 이날 오르반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는 양국 관계와 실용주의적 협력을 황금빛 단계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르반 헝가리 총리도 이에 관해 중국과의 관계 격상을 토대로 양국의 원자력 산업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